자동차 업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SUV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팔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가용이라고 하면 이 승용차형의 스타일, 그게 자가용 같기 때문에 SUV는 그냥 짐차 정도로만 사용될 줄 알았는데 이 SUV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가용의 한 3분의 1 정도는 SUV를 사람들이 타고 있고 특히 여성 운전자들이 이 SUV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SUV 차를 좋아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일단 차가 높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쉽고 또 뒷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애들이 놀기도 하고 또 거기서 차박을 하기도 하고 또 운전석이 높아가지고 시야가 잘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여성 운전사들이 차를 몰고 나오면 버스 운전사나 트럭 운전사에게 걸렸다가는 무슨 옆에 애들이 살리면 안 살고 차를 끌고 나와서 막 교통을 어지럽히냐고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침을 뱉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 여성들이 SUV 거의 장갑차 같은 것을 타고 새카맣게 선팅을 하니까 안에 탄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없는, 조폭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뭣도 모르고 이거 내려서 무슨 여자가 이랬는데 조폭이 내리가 뭐 형님 저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이러면 맞아 죽는 겁니다. 요즘 또 자동차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입니다. 처음에 전기자동차가 나왔을 때 누가 저런 차를 타고 다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기자동차 타다가 불이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충전에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데 사람들은 꾸준히 이 전기자동차를 애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차들이 다 전기자동차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띄지 않는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도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면 도태되어 버립니다. 도태되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누가가 남긴 이 두 개의 책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의 헬라인인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엄청난 두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것은 이해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복음 쪼가리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개 유대인들이 읽는 것들이고 로마인들이 읽는 것들이지 헬라인을 위한 성경 텍스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텍스트가 되는 기본되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따라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따라가는 아주 갈팡질팡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서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오리지널로 자기가 직접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높은 이 누가복음을 남기게 되었고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 복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누가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만약 이것을 기록해놓지 않는다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출생기록부가 없는 사생아가 되고 마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시민권을 만들려고 하면 출생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출생확인서가 없으면 시민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아가 어려서 미국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홀트에서 실수로 그 아이의 출생기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입양에 대한 기록을 빠뜨렸습니다. 이 아이는 청년이 되었지만 출생기록이 없습니다. 결국은 한국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한국어를 모릅니다. 한국에 산 적이 없으니까 한국어를 모릅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살해버립니다. 출생기록부를 안 만들어주는 바람에 자살해버립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시대가 흘러가는 그 흐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출생기록부와 같은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역사책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바울 서신을 안 믿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갔고 어디에 갔고 어디에 갔고 그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딱 뒷받침하니까 바울 서신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부터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이 활동한 성령행전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 시대는 가고 전기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주유소를 막 찾습니다. 주유소를 찾아가지고 기름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도 없고 기름 넣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충전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시대의 흐름,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기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부터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제 생각 같아서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록은 추가된 것 같습니다. 앞에 붙여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어머니가 처녀로 예수를 낳았다 하는 것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사람들에게 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니까 제자들과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출생도 뭐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인데 물어보니까 천사가 찾아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부분에 붙여놓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가르치셨다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알면 알수록 능력이 생기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이런 성령의 역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어디까지 확산되는가, 그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앞부분은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다가 나중에는 회개한 바울을 통해서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흐름입니다. 흐름. 복음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나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흐름이었습니다. 이 흐름을 누가는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인이 70만 명입니다. 교인이 70만 명. 어떤 분은 제자훈련으로 전국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사람이 5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른 흐름인지, 새벽기도 5만 명이 바른 흐름인지, 교인 70만 명이 바른 흐름인지, 제자훈련이 바로 흐름인지, 강해 설교가 바른 흐름인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실컷 믿고 나중에 가서 실족하게 됩니다. 딱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어느 게 바른 흐름인가.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으로 갑자기 딱 끝납니다. 끝난다는 소리도 없이 딱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네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으며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일체 이야기가 없고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누가 불러낸 것처럼 글 쓰다가 나갔는데 딱 그게 끝입니다. 사도행전은 갑자기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또 사도행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미완성 부분은 우리가 또 써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끝나버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 않고 40일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증을 해 주셨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못자국과 천자국을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자신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확증을 시켜주셨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부활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부활의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젊어지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이보다 좀 늙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훨씬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동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가 맞기는 맞냐? 응? 딴 사람이냐? 예수냐? 예수님이 너무 활동적으로 젊게 변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십자가 위에서 좀 덜 죽었던 거 아닐까? 응? 좀 덜 죽었다가 내려와가지고 살았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손도 만져주시고 못자국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금방 없어졌다가 금방 나타났다가 금방 없어졌다가 금방 나타났다가 내 어디 갔다 올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예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유령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증거는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분, 손으로 만져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병으로도 죽고 전쟁에서 죽고 늙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아리 보면 병아리를 부화해가지고 병아리가 깨집니다. 그럼 병아리가 죽습니까? 안에 병아리가 있어요. 계란 안에 병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부활이 있고 우리 안에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포장이 아직 안 뜯겼어요. 그 비닐하고 종이 박스가 있는 채로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비닐 다 벗겨버리고 박스 다 벗겨버리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스위치만 꽂으면 됩니다. 스위치만 꽂으면 텔레비전이 말을 합니다. 세탁기가 세탁을 합니다. 냉장고가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전기만 꽂으면. 그 전기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지금 다 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물건들이 다 와 있습니다. 비닐도 다 벗겼어요. 포장도 다 벗겼습니다. 성령만 오시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형 자동차라 하더라도 기름이나 전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걸 힘으로 밀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기름을 넣고 전기를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갑니다. 스무스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의 일을 우리 힘으로 막 밀고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전기를 딱 꽂으면 됩니다. 기름이 딱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밀고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버스가 가다가 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버스 탄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밉니다. 뭐? 밀다가 부릉부릉 시동 걸리면 이제 올라타가지고 또 갑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는 이런 고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밀어야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기름이 오고 터치만 하면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어떤 고급차는 시동이 걸린지도 몰라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시동 걸다 했더니 주인이 시동 걸린다고. 너 내려야 되겠다. 아무래도 내 차를 망가뜨리겠다 이러면서 시동 걸렸다는 거예요. 소리 안 나요. 네. 시동 걸렸다는 겁니다. 성령은 아버지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마리아의 내 신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되고 비전을 봐야 됩니다. 노인들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노인이 아니에요. 그냥 늙은 거지. 노인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에 집착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신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부패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성령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직 예루살렘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다윗의 왕위가 남아있고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곧 사람들이 모여주는 명절이 오게 됩니다. 오순절. 오순절 한 200만 명 정도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성령의 폭탄을 터뜨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현실적인 이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를 터뜨리면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막 여러 군데 가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게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보면 예수님에게 뭐 바가지 같은 것으로 물을 팍 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잔뜩 담아서 부으면 그 물이 머리도 적시고 몸도 적시고 옷도 적시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부터 적시게 됩니다. 뇌부터, 얼굴부터, 시신경부터, 그리고 심장, 폐, 간, 안에서부터 막 이게 차고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예수님의 뇌하고 똑같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하고 똑같아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심장이 박자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박자가 잘 안 맞으면 부정맥이 생겨가지고 박자가 잘 안 맞으면 이게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 박자가 맞아요. 간도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몇 배나 될까요? 100배 정도 됩니다. 100배.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 엘리사를 조롱하던 그 청년들을 보고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곤들이 듣고, 야, 이 선지자가 명령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지. 곰 두 마리가 뛰어나와가지고 청년들 42명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갑자기 영감만 받았는데 42명을 물어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자기가 그냥 예배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임하시다가 나중에는 콸콸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탄의 세력이 굴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구닥다리로 믿으면 뒤로 쳐져버립니다. 지금 왜 교회는 힘이 없는가? 왜 세상은 저래 미쳐서 날뛰고 있는가? 왜 가나안 족속은 저렇게 많은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사탄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시대를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며 지금은 복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옛날 구닥다리 믿던 것처럼 그냥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와 바울이 연결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